자, 그래서 우리는 왜 모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문화권과 모든 세대에서 음식은 하나,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생일, 결혼식, 축제 같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우리를 서로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교회의 인터내셔널 랭귀지 그룹은 그들의 출신 국가를 기억하며 식사를 나누고 여러분의 라이프 그룹은 함께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며 식사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식사를 나눕니다. 26장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은 2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26장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은 고난주일의 화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분의 형제자매는 그분과 제자들이 연약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옷이 없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분의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누가 그분을 도와주며 그분의 형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작은 자들일 때 누가 그분의 형제가 될까요?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당국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적들의 계략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극적인 장면은 전환되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의 사자로 갑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까요? 며칠 전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기적은 군중들 사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강렬한 논쟁으로 급격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게 놔두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많은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수천 명의 유대인 순례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는 연례의 축제인 유월절을 준비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때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고조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를 원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후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 후에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이틀 후에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평온한 마을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는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특별한 만찬에서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 낮은 식탁 가까이에 머리를 대고 발을 식탁에서 멀리합니다. 그리고 한쪽 팔꿈치로 기대어 다른 손으로 먹습니다. 이 광경은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그분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경외심과 헌신이 있지만 동시에 반항과 기만도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의 목을 깨고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자신의 몸에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부끄럼 없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리아는 그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을 닦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 집안은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가득 차고 이 향기는 사람들에게 즉시 성전에 향기로운 재물과 그 시신의 매장 준비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는 마리아가 가진 향유 한 파운드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일하는 일반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 즉 1년치 수입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닙니다. 그 금액은 엄청났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족의 유산이었고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준 가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헌신은 아주 특별합니다. 친구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랑은 종종 과장될 정도로 사치스럽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주디아 저에게 세 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그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딸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고 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디와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딸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 헌신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가 불평을 지도합니다. 왜 낭비라고 했을까요?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막고 있었던 그는 이 값비싼 향유가 자신의 금고로 들어가게 하여 조금도 훔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14절, 15절은 예수님을 위한 이 만찬이 유다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과 공모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훨씬 적은 돈 은화 30개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데 동참하는 대신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들과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순간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기리기 위한 이 모임에서 그들은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관대하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헌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헌신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마음에서 입술로, 마음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비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적어도 온전하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헌신에서 과감했고 공적으로 드러내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그는 그들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녀를 비방하는 자들은 돈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의 보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물상자 안에는 몇 가지 독특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동전, 물잔, 깨진 옥합. 그분은 당신과 저에게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대조가 아니라 항상과 항상 있지 않다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했다면 그들은 항상 그들을 도울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요점은 그들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형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녀의 행위는 예언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다가올 사건, 그분의 임박한 죽음을 극적으로 예고하는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로 죽으실 것이며 범죄자이므로 장례를 위해 기름을 부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장사할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자 존 칼빈이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의무로 이 일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녀가 영혼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그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속삭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는 충동,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싶은 촉구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향유의 향기는 금방 사라졌지만 마리아의 행위는 오늘까지도 달콤한 향기로 남아 영원히 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옥합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자신,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위해 산재서로 쏟아부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위해 달콤한 사랑의 향유를 부어드리겠습니까? 17절에서 장면이 다시 전환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예수님보다 1400년 이상 앞서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소나기를 풀기 위해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 공의는 유대인과 이집트인 모두에게 떨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어야 했습니다. 각 가정은 어린 양을 희생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질 때 그들은 대속제물인 어린 양의 아래에 서 있거나 공의가 그들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다면 죽음이 지나가며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하시고 홍해를 통해 자유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14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성으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흥미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라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은 물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둘러싼 긴장감, 유다의 배신, 그가 겪게 될 고난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이 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해가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식탁에 앉으십니다. 열두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배마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은 이 식사와 그 의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 즉 친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주님 제가 아니지요 라는 말입니다. 이 단단히 결속된 그룹에서는 아무도 배반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배반의 극치는 신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를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당시의 관습은 빵이나 빵에 고기를 넣어 공통의 소스를 그릇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스는 과일이나 향신료, 식초를 넣어 만든 그런 소스였는데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영예로운 자리였음을 의미합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반자에게는 신의 심판이 확실히 내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유다는 랍비여 저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즉 너가 말한 대로다. 예수님은 유다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다는 즉시 유월절 만찬을 떠났다고 합니다. 배반자가 떠난 후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식사의 주인으로서 빵을 취하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은 쪼개진 빵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쳐질 찢어진 몸과 연결하십니다.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희생된 몸은 유월절의 완전한 성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1000년이 넘도록 매년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날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전한 성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를 기억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단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취하는 것은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취하는 것은 그분의 몸,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그의 가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주 요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잔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잔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와 죄책감, 수치심을 자신이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에게 짊어지셔서 우리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맺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영원하고 굳건한 관계로 초대하시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새로운 언약에 들어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이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되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예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을 위해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다시는 식탁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 맹세를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엄숙한 서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실 것을 그의 피로 서약을 맺고 임봉하십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은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은 높여지고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은 찬양받고 영원히 찬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6일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만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잔을 같이 드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여 오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갈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식사에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분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의 성찬을 지켜보며 저희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를 하셨다면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분께 대답을 하고 그분께 처음으로 성찬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